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중 드물게 이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고 있는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15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역시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기도에 베푸신 기적들은 사실 그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이 의미하는 영적인 뜻이 더 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의 부스러기를 거두었다. 와! 하는 것보다도 이 사건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제한될 수 없습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끊임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떡인 만나를 먹이셨고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 살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더 귀중하다.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만나에서 끝나지 않고 구약의 마당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이적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꽃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 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나무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열왕기 하 4장 42절에서 44절 이런 내용들은 결국 엘리사 선자의 이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의 기적은 예수님의 오늘 이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주 간악한 폭정을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징벌로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비가 전혀 내리시지 않으셨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이 과부가 지금 마지막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랍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러나 먼저 적은 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주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 가루에 가루가 닿지 않을 거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염치 없는 부탁을 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마지막 남은 가루통의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이 바닥이 나질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적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표적이라고 보아집니다. 역시 빚의 자식을 종으로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한 죽은 선지자의 생도 아내에게 기름으로 베푸신 엘리사를 통한 이적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의 내용도 역시 오늘 본문의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의 공생애 기간 중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은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부스러기일 뿐이고 더 귀중한 핵심은 절망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사시고 우리 짐승이 된 인간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을 살리는 귀중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종의 몸을 입어서 인간이 되시고 가장 인간의 귀중한 정점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의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이해 못한다면 이 표적도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요한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은혜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의 허락하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건의 진행보다는 이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자세와 거기에 보조하는 제자들의 작은 믿음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이해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3절, 14절의 내용으로 삶의 무게에 고민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런 기록을 읽죠.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13절에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뭘 드셨어요? 요한의 목뼈 죽임을 들으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걸 이미 연결 내용으로 봤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자의 죽음과 거기에 따르는 자신의 사역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기 위해서 오히려 군중을 피하여 광야를 찾으시는 주님의 자연스러운 자세를 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것도 순교의 사실을 전해 들으시면서 장차 정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긴 하시겠지만 어떻게 아버지의 정확한 때에 맞추실까 의논하고 의뢰하시려는 주님. 그러나 군중들은 그러한 예수도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군중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쫓아와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주님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같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34절의 기록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나 형편은 언제나 뒷전에 두시고 죄로 고민하고 고통하는 인생을 더 불쌍히 보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긍휼과 사랑에 꼼짝 못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와 입장으로 이 사람들을 대한다면 짜증내고 귀찮아 하실 만도 한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더 앞서 생각하시는 모습을 여기서도 뵙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모습에서나 어떤 처지에서나 순종의 사람이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서 58장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 약속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바른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런 내용이죠. 주님을 찾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오늘 1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를 찾아 갈급해하는 자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바로 그를 전적으로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역대하 15장 4절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환난 중에 찾을 때 좋을 때는 안 찾고 환난 중에 찾을 때에도 주님은 만나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외로울 때든 아플 때든지 서글플 때든지 억울할 때이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굶주릴 때이든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장보다도 죄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더 살피시고 걱정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봅니다.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빈들이요 광야 이곳은 굶주림의 장소요 기진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며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들의 고난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무엇을 먹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러한 제자들의 보고는 사실 합리적이고 진실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판단에는 주님이 빠져있음을 봅니다. 비록 광야이지만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도 주님께서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 감사와 기쁨의 낙원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수많은 시도를 해보지만 무엇인가 시도해보려고 하면 이내 저물어버리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어쩌면 가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에게서 이것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 한미천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지만 이내 바닥나버리는 것은 물질이고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사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임에도 주님은 이 빈들과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같은 유의 이적을 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15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바닥나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기진해서 굶겨보내지 않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먹이는 문제라도 신경 쓰시지 않게 하려는 작은 배려의 사실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중요한 교훈인데요. 이러한 당부는 이미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분명히 줄 것을 없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17절에 그랬는데요. 이것도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사실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렇게 주님의 심중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없는 나에게 무엇을 주라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임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주실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뭘 주어라 그런 믿음이 그런 감동이 생겼다면 내가 가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터이니 그걸 주어라 이런 확신 가지고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어디에서나 주님은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거든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편 23편 1절 2절 4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응용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을 입히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됨을 그저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다. 이 풍요한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확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17절에서 21절의 내용이죠. 어떤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죠.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라.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타까운 보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6장 9절에요. 그렇게 많은 무리와 음식의 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음식과 이 엄청난 수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요. 바로 예수도께서 그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판단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바로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서 가져오라거나 달라시는 것은 언제나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언제나 주님은 모든 행동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손에서 하려할 것 없는 식사를 받아 드시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명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19절 상반절 그렇거든요. 주님 자신에게나 겨우 식사가 될까 말까 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리고서는 만찬 식탁을 대할 때처럼 무리를 앉히고 계시니 제자들도 의아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먹을 식사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은 주님의 자세가 너무나 진지하고 확신에 찬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해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는 언제나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자 그 떡과 물고기는 바로 직전에 적은 양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그 중에 누구도 조금만 더 먹었으면 이라는 아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격의 고백이 되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더 감동적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요한복음 6장 12절 병행구절 그렇게 기록을 한다고요. 얕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적의 떡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귀찮아서도 그냥 버려둘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십니다.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사실 기적 못지않게 감동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참여한 사람의 수를 기록하기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21절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한 수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배를 채운 사람의 수는 액면 그대로라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여기 여자와 아이들 외에 했는데 그 광야고 또는 저녁 때까지이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뭐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들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장정만 5천명일지라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수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떡을 만드실 수 있고 산 꼭대기에서도 생선을 마련하실 수 있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역사에도 사람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썩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때에도 돌을 옮겨놓으라. 그렇게 사람들의 동참을 기뻐하시던 것처럼 이 은혜의 역사에도 욕심 없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희생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방법은 오늘도 다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빈손으로도 5천명을 먹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겠지만 오늘도 겸손한 사람,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이적의 역사에 오늘날 자신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이죠. 나의 초라하지만 최대의 것이 주님의 요청,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는 명령에 순종한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기적을 맛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선뜻 주님께 드리기를 망설이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해서 오늘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모든 인류의 진정한 양식이심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 역사의 황혼의 시대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늑대같이 할 수만 있으면 노숙자들까지도 수탈하려고 간교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절망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너무나 흔한 광야 같은 세상의 역사의 전역과 같은 시대입니다. 주님은 범죄하여 짐승이 된 인류에게 먹히기 위해서 짐승의 구유에 탄생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군중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런 초청을 이사야 55장 1절에 3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 표적의 연이요, 우리 범죄한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양식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시 연이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쫓아 잠잠히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은 자들은 죽음이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도의 삶을 먹어야만 합니다.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유월절 양을 먹는 방법을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머리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또 섞지 말고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날마다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나가는 힘은 세상의 식물이 아니라 주님을 먹고 삽니다 라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을 지속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굶주린 5천명의 군중을 이적의 떡으로 먹이신 주님은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죄로 인해서 짐승이 되어 있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먹어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날마다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기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능력의 삶을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 사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